제 인생에서 아주 경이로운 그러한 순간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저희 첫 애가 태어나서 분만실 입구에서 그 얼굴을 대면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입을 앙 다물고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주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흥분이 되었는지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뭐 훌쩍 커가지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남는지요. 양손을 꼭 움켜진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마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꼭 움켜쥐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존의 본능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움켜쥐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맥없이 손을 탁 풀고 펼쳐놓고 죽습니다. 결국에는 움켜쥐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교훈해주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영토를 정복했던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30대 초반에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33살의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바깥에 내놓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움켜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신하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관에다가 구멍을 양쪽에 뚫어가지고 손을 바깥으로 내놓았어요. 관이 지나갈 때 온 백성들이 그의 그 빈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그 움켜지리는 자기 집착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가만히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적용하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성숙한 단계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단계, 적용하는 순종의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 처음 만난 것 같이 보여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이미 한 1년쯤 전에 만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장차 내가 개바라 하리라 반석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인물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1년 전쯤에 첫 대면 이후에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는 여러 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고민하고 성장하기 위한 단계를 이제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과일이 익어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충분히 이들의 신앙의 고민이 무르익어갈 바로 그때쯤에서 주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들을 도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진통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의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막 꿈틀꿈틀대고 오랜 시간 지내다가 마침내 그 고치를 벗어나서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고치 안에서 꿈틀대며 힘든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나 잘못되어서 생겨나는 갈등과 고민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면의 성장통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다음 차원에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신앙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마치 고치 속에 있는 에블리로 하여금 그 고치 바깥으로 빠져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는 이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생업의 도구인, 이들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버지나 일꾼들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 따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 따라가는 일, 주님의 제자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버려두고 먼저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문자 그대로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과격한 내려놓음과 버려둠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아시고 너 재산을 다 버려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병에서 나온 중풍병자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진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제 아버님의 소원대로 사업가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해왔던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고집했습니다.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축복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러한 크리스찬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큰 영적인 부담감과 갈등과 진통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3년이나 진통하고 회피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과격하게 자신의 인생의 진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겪는 내면의 특징이 있다면 큰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갈등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크고 힘든 만큼 성장과 성숙과 축복의 역사는 더 큰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성도들에게 버려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 습관과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직업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진로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내 일상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뭔가 달라요. 왜?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직업이나 가족이나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내용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가족들은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내 소유처럼, 또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빨리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미숙하고 이전에 세상적이었던 생각과 가치관들이 포기되어지고 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다시금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주장사, 옷감장수, 여성 실업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사업을 팽개치고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자신의 물질과 사업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왔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생각과 마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즘 선교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즈니스를 팽개치고 버려놓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비즈니스를 통하여 선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말은 좋지만은요,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제자가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면은요, 결국은 비즈니스 이제 비즈니스인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부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드려지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소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마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직업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과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나의 생각, 고집, 편견,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버려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까지는 가능하지만 교회 봉사는 절대 안 된다. 누가 설정한 법입니까? 자기가 설정했어요. 새벽 기도는 절대 안 된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 십일조는 안 된다. 제자 훈련은 안 된다. 못된 신앙인 분들 중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신앙이 잘 자라다가 어떤 상처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거 딱 붙잡고 보세요, 이래서 내가 열심히 안 냅니다, 이런 교회 내가 못 섬깁니다, 그러고는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또 빙글빙글 한평생을 도는 분들이 있어요. 속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끝없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 생각 버려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고 믿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다 알아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나쁜 행동이나 습관들을 버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도전하시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기 싫거든. 여기가 좋사오,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한쪽 오래되지만 변화가 많이 없는 거예요. 포기란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주인으로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활발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로소 기적은요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막힌 물꼬가 탁 트이듯이 자기 부인과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 성장케 하시는 역사, 성숙케 하시는 역사, 축복하시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포기는요 절망이나 낙심하는 의미에서의 자포자기의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성장과 온전한 축복으로 온전한 변화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 포기를 통하여 그리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긍정적인 행위입니까? 본문 18절과 20절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라 나서는 모습을 설명할 때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곧, 즉시로. 이것은 예타산을 따지면서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자꾸 미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즉시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요 결국은 결단입니다. 마치 번지점프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말까 아무리 그 곁에 앉아가지고 뛰어내리지 않고 논문을 쓰고 밤새워 대화해 보세요.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던지는 것, 뛰어내리는 것, 결국은 결단의 문제예요. 오늘 이런 문제에서 묶여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체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영적인 침을 가지고 딱 하고 그 부분을 좀 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결단이 한순간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곧 즉시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본능적으로 집착을 움켜쥐려는 자기 욕심, 그것과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설득이 충돌이라는 충돌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의 지점, 이 갈등하는 지점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뛰어넘고 전진해요. 성숙의 차원 나아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거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재수 삼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딱 들지요. 한 대 때려주거나 잔소리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모두 다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별것도 아닌 걸 콕 움켜쥐고 어리석게 미숙하게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놓게 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더라, 그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뭔가 깨어지고 막히고 채찍질 당하는 것 같고 연단 맞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왜 나한테 자꾸 일어나? 예수 믿고 너가 왜 나한테 되는 일이 없나?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움켜쥐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움켜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일생 속에서 움켜쥐려는 야곱과 싸움하듯이 계속 내려놓게 합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얍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어그러지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제는 자기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움켜진 손이 그때부터 비로소 펼쳐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 펼쳐진 손으로 바로왕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할 때 또는 누군가를 위해 축복기도 할 때 탁 손을 움켜쥐고 탁 이렇게 기도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안수기도 할 때 이리 오세요 탁 이렇게 합니까? 그럼 다 도망갈걸요? 때리는 줄 알고. 움켜진 손으로는 축복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못 돼요.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기도해드릴게요. 펼친 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십자가의 도의 측면이 그게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요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이상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게 생각될, 불쌍하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헌신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남다른 열심과 헌신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왜 저러나? 불쌍하다, 미련하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망하는 자들의 가치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내는 분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눈물 흘리고 나도 열심을 내야지,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설령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속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하면은 치유나 기적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능력은 뭐냐?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내면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능력입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치유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진행되어지는 조용한 혁명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걸 포기하는 것, 그걸 버리는 것. 이거는 요란 법석을 떠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안에 보면 막 요란한 운동들이, 영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요, 다 중요한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그 내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려두고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모든 기적, 모든 체험, 모든 환상은 다 신비주의나 또는 격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가 볼 때도 어떤 성도들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하고 친밀한 동행을 하는가? 볼 때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헌신의 열정과 열도는 더 놀랍게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몇 개월 전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였어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그저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기쁨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님들 있다면 한두 번 정도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에 꼬불쳐 놓은 이름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상하고 추측했던 이름들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눈이 비슷한 거예요. 뭐 예외적인 한두 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목회자들이 도전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희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무서운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무서운 성도들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실력 있는 성도입니까?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위하여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이 버려둠, 이 내려놓음,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로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장성한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크고 작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기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